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수립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 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이 지난 15일 조선 해방의 날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푸실린은 축전에서 양국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등한 협력관계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재건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시리아뿐입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네츠크와 루안시크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무역대표부 USTR이 17일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가을 타이완과 공식 무역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에서 무역 절차 간소화, 규제, 반부패, 중소기업의 무역 지원, 농업 등 11가지 항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 비앙키 USTR 부대표는 이 회담이 양국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상호 거래 우선권을 진전시키며 양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새로운 무역 협상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항공기 51대와 중국 군함 6척이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이 자국 주변 공해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용기 25대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까지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항공기와 군함들은 17일에도 타이완 주변 해상과 공역에서 군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안보수장들이 중국 텐진에서 만나 타이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7일 텐진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7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 아키바 국장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면서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아키바 국장은 중국군이 최근 군사훈련 중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정치국원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근간과 기본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17일 미국에 수감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미국과 죄수를 맞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스통신은 나세르 카나니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연극 대신 행동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이란에 억류돼 있는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 시아망 나마지 씨를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마지 씨가 2,500일간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이를 활용해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시도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핵합의와 미국인 죄수 석방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두창 감염자 수가 전 세계 92개 나라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원숭이두창 사례가 2주 연속 20% 증가하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측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황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군사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앞으로 주요 계기에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후속 조치 추진 방향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정치, 군사적 상황 조치를 포함한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데 비해서 지금 담대한 구상은 그 경제적인 것 외에 군사 정치적인 부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한다면 소위 그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룬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고 담대한 구상 이행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협상에 임한다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권영세 장관도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교 장관이 미국을 비롯해 이미 국제사회 주요국과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한국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따른 협상 초기 단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만들어가면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자극 내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 수교 후 문제 해결의 키신저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원 질의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미북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공개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7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제기한 데 대해선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긴 무리가 있다며 기존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하면 그거는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든지 상응되는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남한의 제안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게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주도권 행사하는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권 장관은 두세 달 전에 준비를 마치고 아직 단추를 누르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처럼 준비는 다 된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억지력 행사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진 장관도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간의 그 확장 억제 그 전략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9월 중으로 그러한 전략 협의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억제와 단념, 대화의 총체적, 균형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면서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 아래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17일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미한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계기로 도발 수위를 높여 전략 도발로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은 도발의 어떤 성격을 처음부터 이제 보여주진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시키면서 점점 긴장도를 올려가는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쭉 해왔거든요.
한편 권영세 장관은 이사 추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서만 5명을 추천한 것으로 들었고 야당에선 아직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권 장관은 통일부에 이사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인선을 거의 마쳐가는 중이라며 국회 추천이 이루어지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폴 나카손의 미국 사이버 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양측은 두 나라의 사이버 협력이 연합 방위태세 확립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상호 공동 대응 의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와 작전 분야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와 연합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한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 사령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연습,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유지해온 협력 관계를 진전시켜 상호 사이버 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현 대북 제재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ose sanctions until and unless the underlying conduct, the underlying activity.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의 변화를 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데 이어 17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이에 따른 과감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은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초 말했듯 우리는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As I said just the other day, earlier this week, I think we strongly support what we have heard from President Yoon.
그러면서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건 우리의 목표일 뿐 아니라 공유된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과 그의 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한일 삼각 동맹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광범위한 동맹, 파트너와 매우 긴밀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일본을 포함한 우리 동맹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in the face of the DPRK's continued provocations to
그러면서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한 목표로 이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와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뿐 아니라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더 넓은 목표를 향해 이 두 가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 시각 17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내용을 재강조하겠다며 이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 내 조약 동맹국들, 즉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 specific comment on reports of alleged cruise missile launches this morning. What I'll say i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질문에 이 자리에서 북한의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ICBM 기술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난 수년간 발사는 분명한 도발이라며 인도태평양과 잠재적으로는 그 너머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조약 동맹국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결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전략자산 영내 전개를 포함해 양국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16일에서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미통화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미한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한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7일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한 양측은 지난 1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한 것 등 북한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위협 진화를 고려해 다음 주 을지 프리덤 실드를 시작으로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역내 배치 옵션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한 양측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한일 양자 및 미한일 3국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 미한일 안보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고구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최근 진전 상황을 환영하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고려해 한국과 미한 양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 동맹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다음 달 중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고 억제 전략위원회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조기에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실 작전권 전환권과 관련해선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 나가겠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면서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지속하는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추정되는 보도와 관련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레이더 아래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팩3로는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정포 등 21차례에 걸쳐 최소 3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중국이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 삼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PRC has used the visit of the U.S.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크린트 브링크 차관보는 17일 타이완 문제를 주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고 전례 없는 일이 아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방문을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압박 캠페인을 시작할 구실로 삼고 현 상황을 변화시켜 타이완 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잉 행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행동은 계속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전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의장은 지난 2일 하원 의장으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타이완을 전면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타이완 수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수십 대의 군함이 타이완을 둘러싸는 등 이 일대 일반 상선의 통행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러한 행동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면서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수주,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ctions are part of an intensified pressure campaign by the PRC against Taiwan, which we expect to continue.
이어 이 캠페인의 목적은 분명하다며 이는 타이완을 위협하고 강압해 타이완의 보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이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며 이 문제는 미중 양자 역학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sue is not about bilateral U.S.-China dynamics. It's not about being asked to choos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이어 미국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중국에 무엇이 변했고 그렇지 않았는지 분명히 했다며 미국의 접근법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행정부를 거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3개 공동성명 사례 그리고 6개의 보장 지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북한도 관심을 보인 사안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중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앤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 날 4일 BOE에 보낸 성명에서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의 국가 주권을 폄훼하는 북한의 부당한 성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이 주권 독립국이며 타이완과 중국 정부는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북한 외무성의 망언은 중국의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폄훼하는 것으로 타이완 외교부는 이 발언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2개월 만에 무력 시위를 제기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이 한국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재개되는 미한 연합훈련을 구실삼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제기한 것은 약 두 달 만입니다. 지난 6월 5일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이후 두세 차례 방사포 발사가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선택한 것은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보통 순항미사일은 고도 100에서 300m의 저고도를 마하 0.8가량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와 달리 낮고 느리게 나는 비행 특성으로 탐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북한이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한 군 당국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당시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북한과 인접한 나라에는 탄도미사일만큼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BOA에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망 회피를 위해 최대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제트 엔진의 추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밀 타격에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내륙 지형을 따라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 가능하다면 목표물 타격 전까지도 한국군이 보유한 일부 레이더망은 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the kind of ability to avoid detection that you're looking for either in a drone or in a cruise missile.
베넷 연구원은 이 순항미사일이 지형을 따라 밀접하게 적어도 장거리 비행 역량을 갖췄다면 한국 측에는 우려할 만한 위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역량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도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전략 핵무기 운반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키판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전략 미사일로 규정해 핵 운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 한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 구조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넷 박사는 순항미사일은 구경이 크지 않아 전술 핵무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필수라면서 북한이 그 정도의 소형화 역량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한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발사했던 순항미사일은 대부분 단거리 대함미사일이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종류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무력 시위를 다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전 승리 선언과 함께 다시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특히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8월 중순에서 후반은 북한이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실기동 훈련도 진행합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기술 향상과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북한에겐 지금이 미사일 시험을 위한 적기일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진단했습니다.
The perfect time for them to conduct a test. It sends strategic message.
먼저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수 국장은 이와 함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신으로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시험에 나선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무력 시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이 구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고실로 추가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던 지난 봄과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see other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but I think Kim is going to be more careful than he was this spring.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타협하고 양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발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 중국의 4차 핵실험처럼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파하는 수준의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주일 미군은 17일 미 제3함대가 주관하는 퍼시픽 드래곤은 하와이 제도 작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리는 훈련으로 대공미사일 방어 표적을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참가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이날 트위터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 중 다국적 선박들이 대형을 이루며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은 미한일 3국이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입니다. 미 국방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이 지난 8일에서 14일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인근에서 실시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중 미사일 경보, 탄도미사일 탐색 추적 훈련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미 삼함대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한일을 포함해 캐나다와 호주 등이 참여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삼함대는 이번 훈련이 SM-3블로 2A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해 요격한 첫 번째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도 북한이 해킹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확산 저지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하와이에서 실시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훈련 포춘가드 22에 참가한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인도태평양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뉴질랜드의 역할을 묻는 VOA의 질문에 뉴질랜드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UN 안보리 결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채택됐다며 뉴질랜드는 안보리 대북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P3, K2 오리온 해상초계기를 북아시아 지역에 배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치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 관행을 적발하고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를 통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최근 참가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체계, 관련 물자의 운송을 막기 위한 협력과 조정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협력 관계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PSI 회원국의 자격 요건인 PSI 차단 원칙 성명서는 차단 연습과 정보 공유, 역량 강화, 토의,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 관련 노력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포춘가드 훈련을 포함한 이러한 활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역량을 강화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 이행을 돕고 북한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PSI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례 훈련을 순차적으로 주관해온 싱가포르 정부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대비 태세를 묻는 BOA의 질의에 모하마드 자키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지난해 PSI 훈련을 앞두고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키 장관은 연설에서 사이버 행위자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금융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자신들의 확산 노력에 조달할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UN 보고서 초안은 북한 해커들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3억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은 최근 이렇게 사이버 공간까지 전장이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키 장관은 이 같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지형의 진화는 PSI의 초점이 해상에서의 군사적 차단에서 확산 자금 조달과 수출 통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량 살상무기 확산 상황은 어떤 나라도 단독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없도록 했다며 연합훈련 등을 통해 집단적이고 강력한 확산 방지 억제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스페인 대사관 침입 사건에 연루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전 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안 씨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신병 인도에 반대하는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 인도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이안 브레크 전 국토안보부 법무담당관 대행은 최근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브레크 전 대행은 이 서한에서 자신을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했던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국토안보부에 근무하던 시절 안씨 사건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이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 씨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호인은 국토안보부에 정부 부처 간 협의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고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 측은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안 씨의 인신보호, 즉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브레크 전 대행은 이 같은 안 씨 측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일종의 탄원서를 제출한 건데 이 과정에서 당시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 절차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 부처 간 협의 진행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안 씨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사실은 과거 안 씨의 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적이 있지만 전직 당국자가 이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레크 전 대행은 이번 서한에서 국토안보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나는 북한 정권이 미국의 국토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자 전 세계 범죄 요원 조직망을 통해 미국의 이익과 미국인을 위협하는 작전을 수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레크 전 대행은 북한이 미국 땅에서 폭력 행위를 할 만큼 뻔뻔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다른 곳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졌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북한이 다른 나라들, 특히 북한 공작원이 기소되지 않고 범죄 행위를 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계속 폭력을 행사할 것이란 점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점과 스페인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는 안 씨가 스페인으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북한에 의한 더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 문제를 다룬 전직 미 당국자가 자신의 실명을 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실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브레크 전 대행과 별도로 현재 재판부에는 북한에 영유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 씨와 안 씨의 친구, 미 해병대 전우 등의 서한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안 씨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안 씨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반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다시 구속돼 스페인 수사당국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유엔 인구기금의 5개년 대북지원사업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앞서 지난해에도 1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유엔개발계획과 유엔인구기금, 유엔사업서비스기구 집행이사회의 정례회의 안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구기금의 5개년 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안건에는 유엔 인구기금 대북 5개년 지원 사업 연장 요청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유엔 북한팀이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감안해 유엔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엔 전략 프레임워크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유엔 인구기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1년을 연장했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이 안건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정례회의에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유엔 인구기금은 2021년까지 5년간 자체 예산과 외부 지원을 포함해 총 1,150만 달러를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원 예산의 43%인 5만 달러는 성과 생식보건 분야에 투입되고 북한 보건성과 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해 450만여 명의 북한 가임 여성에게 생식 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임약 등 가족계획용품을 지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6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내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1985년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북한 생식보건과 인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각종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기온 27도, 양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5도,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구성 아침 22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자강도는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중강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기온은 25도, 강계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25도, 희천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기온 27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27도, 신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7도, 장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평강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 장진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0도, 청진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5도, 김책 아침 21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아침 해산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 23도, 김형권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1도, 그리고 삼지연은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0.5에서 2m,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버마의 총선거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안 돼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해 윈민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수감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버마 군부는 새로 구성된 국회가 회기를 준비하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어 군부는 군대를 동원해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정치범 연합에 따르면 버마 군부는 2천여 명을 살해하고 1만 4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군부는 소수민족을 탄압해 75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 같은 유혈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9개 나라 지도자는 버마의 미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버마의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해 5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5개 조항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대화를 재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사를 임명하며 아세안의 인도적인 지원을 받아들이고 특사가 모든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마 군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합의는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무런 긍정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see the repression of the Burmese people. We continue to see violence perpetrated on them.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버마 국민에 대한 탄압을 보고 있으며 군부 정권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파 인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망명한 것을 보고 있고 또 끔찍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정권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버마 정권의 압박을 가해 민주적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gional support for the regime's adherence to the five-point consensus developed by ASEAN is critical. All the ASEAN countries need.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세안이 만든 5개 조항을 버마 정권이 지키게 하려면 아세안 전체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 계속해서 버마 정권에게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버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는 버마 정권이 자행하는 탄압과 야만적인 행위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버마 국민들을 위해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수립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 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이 지난 15일 조선 해방의 날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푸실린은 축전에서 양국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등한 협력관계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재건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시리아뿐입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항공기 51대와 중국 군함 6척이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이 자국 주변 공해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용기 25대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까지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항공기와 군함들은 17일에도 타이완 주변 해상과 공역에서 군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무역대표부 USTR이 17일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가을 타이완과 공식 무역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에서 무역 절차 간소화, 규제, 반부패, 중소기업의 무역 지원, 농업 등 11가지 항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 비앙키 USTR 부대표는 이 회담이 양국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상호 거래 우선권을 진전시키며 양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새로운 무역 협상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민툰 미얀마 군정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며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이 구매를 결정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러시아산 석유가 다음 달부터 미얀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민툰 대변인은 미나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석유와 가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는 러시아 중국과 미얀마의 석유 공동탐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싱가포르를 통해 연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중국 텐진에서 만나 타이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7일 텐진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7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 아키바 국장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면서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아키바 국장은 중국군이 최근 군사훈련 중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정치국원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근간과 기본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17일 미국에 수감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미국과 죄수를 맞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스통신은 나세르 카나니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연극 대신 행동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이란에 역류돼 있는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 시아망 나마지 씨를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마지 씨가 2,500일간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이를 활용해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시도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핵합의와 미국인 죄수 석방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